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35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설교를 이제 저는 어려서도 이제 많이 듣고 커서도 들을 기회들이 있고 했는데 그 설교들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마음과 기억에 오래 남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는 사실 내용은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은 또렷하게 뇌리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은 다음 마을로 가자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그 제목이 생각이 나서 어떤 말씀으로 설교하셨을까 이제 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도 좀 맥락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 세 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적은 이제 복음서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오지 않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복음서 중에서 학자들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간결하거든요. 제일 짧습니다. 보통 이제 뭔가 오리지널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무엇인가 조금 더 첨가되고 첨부되고 해가지고 내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간결하지만 짧지만 또 중요한 내용들은 또 다 담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요즘에는 이제 우리 여름이라 가지고 너무 빨리 밝아지고 뭐 지금 9시나 돼야 이제 해가지고 그런데 이른 시간에 일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함께 계셨는데 그 제자들마저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뭐 예수님이니까 뭐 어떻게 하셨다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복음서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아는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경험과 또 우리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왜 새벽에 일어나셨을까? 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셨을까? 뭐 너무 당연한 것 같더라도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함께 데리고 가서 좀 이렇게 새벽 기도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도 제자들인데, 스승인데, 랍비인데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을까? 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실 때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기도와 지금 나의 기도는 뭐가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뭐 그냥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 혹은 뭐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랬겠지, 이게 아니라 좀 더 이해를 갖고자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떨 때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답과 또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 가운데 왜 새벽에 일어나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던져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보내시고 이제 모여있던 사람들마저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산에 홀로 올라가셨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죠.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지금은 저물매, 이제 밤이 되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밤시간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혼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마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네보내시고 홀로 산에 남으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새벽이고 밤이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혼자 기도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왜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그런 친밀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대화의 시간입니다. 교통의 시간이었고 또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 미주할 고주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나 기적이나 뭐 능력도 당연한 것,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셔서 철저하게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도 하나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심지어 부활조차도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지만 죽으면은 자 봐라 내가 짠 하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 철저하게 죄인으로 버림받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성령님을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박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시작을 하신 거죠. 모든 사역 또한 다 미리 알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모범이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길입니까?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왜?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기도의 모습.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고는 이제 제자들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우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누가 먼저 요청을 합니까? 제자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내 제자가 됐으니까 훈련 좀 빡세게 하자. 새벽에 다 나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저기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의 비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요청하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 37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는데 찾아온 거예요. 제자와 사람들이 함께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빨리 좀 이렇게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찾으니까 어서 그들에게 내려가자. 무엇하러? 사역하러.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리는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건이 바로 그 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은 과장을 쓰지 않습니다. 아 구름같이 많이 모였네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온 동네가 다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것 하러 오셨으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오늘도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합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또 왔습니다. 더 많이 왔습니다. 어서 가셔서 또 보여주시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죠.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사단의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은 맞다. 하지만 그 큰 뜻 안에서 내가 오늘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요구 혹은 당장의 필요에 대응하신다고 급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으며 순종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는 올바른 일, 좋은 일, 선한 일들,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그거 하기에 막 급급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온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지금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9절 말씀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 결과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 여기가 내가 지역적으로 좋으니까 아 여기가 사람들이 나를 더 받아주고 내 사역과 내 말씀에 더 환호하고 열광하고 인정해 주니까 혹은 저기가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 저기서도 나를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가 그 결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던져진 인생 동안 먹고 살고 서바이벌하기에 급급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다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니 너희의 포커스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바라면 내가 나머지 것들은 다 너희에게 더하여 줄게. 왜?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거 위해서 살라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크고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분명하게 또 풍성하게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매순간마다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에 시간을 갖는 또 그것을 습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